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이틀째 핵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몽트레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에 앞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제재를 끝내는 것이 합의의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케리 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은 내일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핵무장을 한 이란은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이 된다면서 핵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미국과의 견해차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안보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달 말까지 가스를 계속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당초 이달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겨울 계약 합의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가스 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주 공급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로스 세르코비치 부위원장은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들이 다음 달 이후 여름철 가스 공급 계약 문제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전체 가스 소비의 3분의 1가량을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동부지역 가스 공급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티크리트를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오늘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군 지휘관들은 지상군이 진격하고 있지만 도로변에 매설돼 있는 폭발물로 인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공군의 공습 지원을 포함해 3만여 명의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 또 쿠르드 자치정부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티크리트에서 승리하면 이라크군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제2의 도시 모술도 탈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티크리트는 지난 2003년 처형된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오늘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북한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처에 공문을 보내 모든 입국자의 격리, 관찰 조치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승객들에 대해 격리 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세네갈 등 북한이 지정한 아프리카 7개국 입국자들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주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장례식이 오늘 모스크바 안드레이 사하로프 인권센터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수많은 조문객들은 넴초프의 죽음을 애도하며 빈소에 헌화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러시아 주재 존 테프트 미국 대사 등 해외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으며 러시아 정부 조문단에는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도 포함됐습니다. 넴초프의 시신은 오늘 모스크바에 있는 트로예 쿠로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서울의 물가가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물가 중에 이 옷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2015년 세계 생활비 조사 결과라는 보고서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꼽혔고요. 이어서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스위스 취리히 뭐 이런 순으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10위 안에 들어간 게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싱가포르와 함께 옷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고요.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보다도 옷값은 50%나 비싸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도 특히 아시아 도시들의 경우 의류 외에 식료품 구입에도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라면서 이 서울을 예로 들 정도인데요. 한국의 의류 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종종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 상점에 간다는데 이구동성으로 한국 옷값 정말 비싸다라는 소리들을 하는데 이래서 그렇구나 싶네요. 라디오로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3도에 바람 잔잔한데요. 구름 많이 꼈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올 전망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함경북도와 북부 산간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내일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내일 맑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일본 도쿄 내일 비구름 몰려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맑은 날씨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눈 내릴 전망인데요.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B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죠.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people live as virtual slaves.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정치적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기아와 고문, 투옥 등의 방법으로 국민을 예속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과 협력해 과거나 현재보다 훨씬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케리 장관 외에도 일본, 영국의 대표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는데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반박 발언을 신청해서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동기를 띤 비난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급 회의 이틀째인 오늘은 남북한 대표들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북한 외무상으로는 사상 처음 유엔 인권 이사회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 제28차 정기 회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요,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한국 때문에 남북 대화가 물 건너갔다고 밝혔네요.
예,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이 미한연합훈련을 강행하는 바람에 남북 대화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미한 연합훈련의 목표가 북한 수뇌부 제거와 평양 점령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따라서 남북 대화의 관계 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국 통일부는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펴며 비난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전향적인 조치를 먼저 할 순 없으며 다만 북한과 만나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5.24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이미 검토를 다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 살펴보죠.
네, 미 국무부의 머리 하프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일 평양선언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그리고 6자회담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스가 장관은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노동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스커드 C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 발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평안북도의 한 노동미사일 기지에서 며칠 전부터 이동식 발사 차량 두 대가 전개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실제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요,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이 외교적 갈등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의 머리 하프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지난 주말 발언이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프 부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셔먼 차관의 발언은 한일 간 외교적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 국가나 지도자를 지목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셔먼 차관이 어떤 발언을 했죠?
네, 앞서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연설하면서 역사 문제와 특정 수역의 명칭 등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차관은 특히 민족 감정이 아직도 이용되고 있다며 세계 어느 곳이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를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 핵 협상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무장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 총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이란의 핵 개발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소식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미국 의회 합동연설 계획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번 연설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자신의 연설 계획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낳은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예년과 달리 이번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형 전투기 젠-20을 곧 실전 배치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소식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네요.
네, 인조 중국 해군 소장이 2일 관영 중국 중앙TV에 나와서 젠-20이 최근 중국 공군 모병 홍보 영상에 등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상을 본 모두가 젠-20이 곧 복무를 시작할 것이란 점을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한국 네이버 뉴스 세기면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이 젠-20이 중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스텔스라고 하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젠-20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입니다.
네.
중국 공군은 지난달 26일 용자의 하늘이란 제목이 붙은 공군 모병 홍보 영상을 통해서 이 젠-20의 시험 비행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수한 자원의 이 공군 입대를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14일에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수상한 지하 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굴이 혹시 범죄에 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조사를 해본 결과 별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두 남자가 굴을 팠는데 범죄에 쓰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굴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굴을 판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네.
굴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 수사를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제 소식 빈국제뉴스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굴이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네, 숲을 감시하는 관리가 담당 주변에서 이 커다란 흙더미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굴을 발견한 겁니다. 이 굴은 길이 10m에 깊이가 2m라고 하는데요. 굴 안에서 발전기와 전구, 또 외박기술에 그리고 물과 음식통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핫클릭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최근 퇴임했는데요. 이 소식도 화제였네요.
네, 무히카 대통령이 1일 후임자인 타바레 바스케스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이 자신을 대표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87년형 하늘색 폴스바겐 비트를 타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에 있는 집으로 떠났습니다. 제 소식 야후 국제뉴스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무히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니까 정말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지닌 사람의 재산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다고요.
맞습니다. 무이카 전 대통령이 제출한 재산 신고 서류에는 이 대통령 재직 당시 월급이 14,000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거의 90%를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재산 목록에는 허름한 농장과 오래된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 트랙터 2대 그리고 농기구 몇 대가 올라 있습니다.
네. 자, 경제전문지 포브스가요,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 순위를 발표했는데 전 소식과 참 대조되네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예,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 전 회장이 2년 연속 세계 최고 갑부에 올랐습니다. 자, 2일 공개된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올해 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빌 게이츠는 자산이 792억 달러로 1위에 올랐는데요. 빌 게이츠는 지난 21년 동안 최고 갑부 자리를 16 차례나 차지했습니다. 자, 이 소식 구글 국제 뉴스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억만장자 순위에 올랐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이 자산 규모 771억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미국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3위, 그리고 스페인의 의류 상품 자라를 만든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이 113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이건희 회장은 억만장자 순위에서 공동 112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핫클릭 세계뉴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수돗물 요금을 포함한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탈북자 김형수 씨가 알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탈북자 김형수 씨.
솔직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미네랄까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인지.
외국에서 까다로운 검사도 통과했다면서요?
그때그때 새롭게 공급되니까 다른 물보다 훨씬 신선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 거의 없어요.
TV에도 자주, 남한에서는 TV에도 자주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서울 수돗물 이름은 아리수라고 합니다. 보통 석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품질 확인을 나옵니다. 수돗물 검사를 나오는데요. 올 때마다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와서 수돗물을 틀고 그 수돗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온 계기들,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설비들다가 물을 이제 넣고 그 수돗물의 품질을 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검사하고는 이 검사한 용지를 저희들한테 이제 주고 또 다음번 매번마다 그 용지를 주는데요. 여기 보면 아리수 물, 그러니까 수돗물 품질 확인제 점검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 결과들을 이제 정확히 밝혀놨습니다. 탁도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물질염들도 판정을 해서 적합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농물 출수 경험, 물에 농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질팀에서 담당자 이름도 밝혀놓고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품질검사를 합니다. 품질검사 과정에 수돗물이 이 서울 수돗물 아리수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TV 홍보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정이 나오곤 합니다.
다달이 이렇게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탈북자 김영수 씨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도 있었다고 하죠.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집에 배송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 때도 이제 물을 틀게 되면 부엌에는 수도가 물이 나오는데요. 수도 꼭지를 우로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나오고 또 왼쪽으로 비틀어 놓으면 더운물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물은 수도물은 24시간 동안 365일 언제 한번 물이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금을 내야 할 텐데요.
남한에서는 매달 수도세를 냅니다. 그 달에 이제 물을 쓰고 그 수돗물을 쓰고 나서 쓴 양만큼 돈을 내는 건데요. 매 집마다 수도관들이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수돗물 처리 입구에 뉘량기라는 것이 이제 다 달려 있습니다. 매 집마다 쓴 물이 얼마나 썼는지 수돗물이 통과되면서 쓸 때마다 그 계기가 움직여가지고 숫자로 매달 쓴 물이 정확히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얼마 썼냐고 체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쓴 양만큼 이제 수도세가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수도세는 매 달마다 쓴 것만큼 돈을 내는 것이 바로 수도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탈북자 김영수 씨 집에서는 한 달 동안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수돗물 요금이 이제 저희 집에도 고지서라고 해가지고 영수증이 이제 날아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에 지금 보면 매달마다 보통 한 2만 천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 수도세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저희 집에서 쓴 수도세가 2만 4,117원이 나왔습니다. 수도물은 지금은 부엌에서 그릇을 가진다거나 또 화장실, 세면장에서 세수를 한다거나 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화장실, 북한에서 말하면 위생실이죠. 위생실 안에서 대소변하는 그걸 이제 내려보내기 위해서 물을 쓴다거나 각종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수돗물들을 집에서 활용합니다. 이 물값을 보면 수돗물은 집에서 그릇을 닦거나 세척하거나 또 정수기에 물이 공급돼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 세탁기 같은 경우도 매주마다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씩 세탁을 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요. 속내에는 그래서 이틀만 입어도 또 이제 다 빨고요. 그 다음에 겉옷도 자주 세탁하고 그 목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더운물 찬물이 다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목욕도 자주 합니다. 진짜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참 처음에 저는 왔을 때 깜짝 놀랐고 이렇게 매일 하는 목욕도 물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쓰는 돈이 이번 달에 나온 것도 24,117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김형수 씨 말처럼 한 달 내내 요리와 세탁, 목욕까지 사용한 모든 수돗물 요금이 한 달에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 내내 사용한 수도 요금, 탈북자 김형수 씨에게는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에 나온 것도 24,117원. 결과적으로 23달러 정도 됩니다. 23달러. 월급과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라고 봐야 되겠죠. 한 시간 일해서 버는 돈을 남한에서는 시급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가장 낮게 정해놓은 것이 5.5달러입니다. 보통 보면 한 12달러 정도씩 버는 거로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한 8달러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간만 일해도 그 번 돈으로 한 달 동안에 쓰는 그 많은 물들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탈북자 김영수 씨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수도 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BMK가 부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네가 떠난 그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얼었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밝혀도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시간에서는요. 미국 피아노 업계의 희망, 아시아계 이민자들 소식 알아보고요. 체류 신분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뉴욕시 신분증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이어질 텐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탈북 청년들의 모임 With You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미국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죠. 자,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피아노입니다. 어린 자녀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고 또 피아노 연주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전통적인 미국 가정의 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전통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추세고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피아노를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피아노 업계에 새로운 주 고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이민 온 가정들인데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아노 업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미 동부 메릴랜드 주로 가서 알아보지요.
첫 번째 이야기. 미국 피아노 업계의 희망. 아시아계 이민자들.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한 피아노 가게. 조용한 평일 오후 직원들은 중고 피아노를 손보고 있고 가게 주인인 닉 마가리타스 씨가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 멋진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리타스 씨 가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람들이 쓰던 중고 피아노를 고쳐서 사고 판다는데요. 스타인웨이, 야마하, 카와이 등 유명한 상표의 피아노도 적지 않습니다. 마가리타스 씨가 피아노 업계에 종사한 지 40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마가리타스 씨는 자신이 처음 피아노 업계에 뛰어들 때만 해도 기대와 희망으로 넘쳤다고 했습니다.
And after my graduation, I put my piano into the local classified newspaper for sale.
대학 졸업 후 지역 신문에 제가 쓰던 피아노를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한 사람에게 피아노를 팔았는데요. 당시 피아노를 사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27명이나 됐죠. 그때가 1974년이었어요. 피아노 사업을 하면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신문에 광고를 냈죠. 피아노 500대를 삽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다시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피아노 업계가 침체기에 빠진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피아노를 사겠다고 나선 새로운 고객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입니다. 안젤리카 프로드 양이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계 이민 가정 출신인 9살의 안젤리카는 3년 전부터 피아노 강사인 예프게니아 올레스케비츠 씨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지요. 예브게니아 씨는 미국에 온 1991년부터 피아노 개인 교습을 하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아시아계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Asian parents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how important it is.
아시아계 부모들은 음악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악기를 사거나 개인 교습을 받는데 돈을 아끼지 않죠. 왜냐하면 음악에 투자하는 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인지 잘 아니까요.
안젤리카의 엄마인 플로라 쟁 씨 역시 음악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어린아이치고는 놀라운 실력을 뽐내는 안젤리카의 실력이 더 좋아진다면 더 비싼 고급 피아노를 사줄 의향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You know, thinking about all the interest, time, patience, and hard work.
안젤리카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임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와 관련된 거라면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젤리카의 부모이자 안젤리카의 가장 열렬한 관객이고 또 가장 든든한 지원자니까요.
중국계 어머니의 교육열 정말 뜨겁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피아노 교육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아시아계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 과연 이들 아시아계 부모들이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피아노 업계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시아계 부모들은 미국 피아노 업계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뉴욕시 신분증.
미국 정치권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이민 개혁 법안입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기회를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 연방정부의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부 도시들에선 이미 불법 체류 신분을 가진 주민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등 여러 조처를 하고 있지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에서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뉴욕시로 가서 한번 확인해보죠. 뉴욕시의 맨해튼 공공도서관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지 앉아 신분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선 신원과 뉴욕시에 살고 있다는 거주증명만 있으면 공공도서관 등 12개 장소에 마련된 등록소에서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죠. 뉴욕시 신분증은 불법 체류자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열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처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렇게 시 신분증 발급을 시작한 후 첫 달 만에 15만 명 이상이 신청 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This is a way for those individuals to feel a little more security in their day-to-day life.
신분증이 있으면 불법 체류자들도 일상에서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뉴욕 이민협회 베시 플럼 씨는 뉴욕시에만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도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행정적인 변화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뉴욕시의 니샤 아가왈 이민 담당 위원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없이도 시 정부 차원에서 이민 정책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Can still make life better, easier, more fruitful for
네, 뉴욕에 사는 모든 시민이 좀 더 낫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엔 불법 체류자도 포함되죠.
뉴욕 이민협회의 베시 플럼 씨는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Also, if you're the victim of a crime, not being afraid to call the police because you don't have any way to prove who you are.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의 피해를 당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길 꺼립니다. 왜냐하면 신원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날 뉴욕 맨해튼 도서관에 시 신분증을 받으러 온 에콰도르 출신의 안토니오 씨는 지난 1992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취업 허가증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집도 사고 물값도 내고 주택용자도 갚았어요. 내야 할 돈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 허가증도 만료되고 운전면허증도 만료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다른 여러 비용도 내기 위해선 새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세금도 내야 하고요.
하지만 뉴욕시의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 정부가 불체자 보호를 넘어서 불법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이민개혁연합의 이라 멜맨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No city or municipal government ought to be in a position of impeding the federal government's ability to.
어떤 시나 지방자치단체도 연방 이민법 시행을 방해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뉴욕시가 불법 체류자를 지원하는 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반론도 있지만 최근 미국의 여러 도시의 시장들이 뉴욕에서 회의를 하고 불체자 지원을 위한 이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뉴욕시의 니시아가왈 이민 담당 위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Banding together with our fellow cities around the country and showing the reality on the ground.
다른 도시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한다면 국가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요. 또 친이민 정책이 나라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이제 뉴욕시의 불법 체류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마지막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올 텐데요.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미국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유섭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유섭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다음 주 봄 개편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첫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1년 남짓 여러분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으신 대로 저희 탈북민들은 완전히 낯선 체제, 낯선 사회,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같은 한국에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잘 정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 내려 살아가고 있는 한 좋은 예로 직장인 탈북 청년들의 모임인 위드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드유라면은 지난해 8월에 독도에서 합창 공연을 했던 바로 그 모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8.15 광복 69주년을 맞아 42명의 탈북 청년들이 한국의 유명 가수 이승철 씨와 함께 독도를 방문해 탈북 청년들로서는 최초로 공연을 펼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공연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좋군요. 그런데 이 특별히 독도에서 공연을 펼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탈북 청년들에게 한국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기회와 자유의 땅이지만 한편으로는 탈북 과정만큼 험난하고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떠있는 섬, 독도와 한국 땅에서 외로운 섬 같은 자신들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독도는 한반도 통일의 상징같이 느껴진다고들 말합니다.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분단 상태고 대립하는 상태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관련돼서는 남북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를.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독도는 통일의 상징이라고 본 거죠.
독도라는 존재가 아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적응 못한다고 얘기 듣고 북한에서 배신자로 욕을 먹고 이런 탈북자의 정체성과 많이 닮아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글픈 존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일 시대가 됐을 때 또한 남과 북의 징검다리가 되듯이 우리가 남과 북을 이어주는 어떤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실 얘기가 됐던 거죠.
탈북 청년들과 가수 이승철 씨는 또 그날에라는 통일 노래를 만들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유엔 본부 공연은 무산됐지만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웬만한 한국인들도 그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탈북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행사를 기획하게 됐을까요?
네, 위대유 강원철 사무국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지금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알림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세계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만 7천 명 정도 와서 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독도에 가서 통일송을 부름으로써 우리 탈북 청년들도 당당하게 통일의 주인으로 준비하고 보시는 것은 밝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의 그 지역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할 거라는 그런 의지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드유는 젊은 탈북 청년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죠?
네, 북한을 탈출한 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6년 결성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유 박영철 씨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두유는 2006년도부터 포럼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만났고요.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건 한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 다 이제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예.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단순히 친목과 정보 공유 모임의 성격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임이 계속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도 하고요. 한국에 먼저 온 사람으로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시정도 하고 또 한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도 돕는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면 사회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와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 친구들만큼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실수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가져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활동까지 하려면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동질감, 또 뜻깊은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다 직장인들이고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모두가 묵묵히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입국한 한 탈북 여학생은 아직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한데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선배들이 자랑스럽고 용기도 얻는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온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흙탕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처럼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참 너무 자랑스럽고 것 같아요. 네, 저도 열심히 살아서 예, 좋은 그런 영향 영향을 다른 사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하고 그래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 청년들은 먼저 온 미래로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건실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BOA 박요셉입니다.
네, 박요셉 통신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울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은주 씨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듣죠.
고향에 있는 내 친구 은주에게 오늘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을 많이 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어. 오늘은 작별 인사를 좀 할까 해. 오늘 이 편지가 너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편지야. 예고도 없이 작별 인사를 해서 당황스럽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언젠가는 꼭 만날 거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그래도 매주 너를 생각하며 쓰던 편지를 멈춘다고 생각하니 슬픈 기분이 들어. 그런 말이 있더라. 이별은 아무리 해도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슬프고 힘든 거라고. 문제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 편지를 쓰면서 떠올린 고향을 생각하며 행복함에 젖어있기도 했었고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떠올리면 마냥 그때처럼 즐겁기도 했고 그러다 가족 친구들이 보고 싶어지면 혼자 울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들이었어. 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어서 좋았고 글로 정리하면서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고 덕분에 글을 쓰는 실력도 늘었어. 이거야말로 일석삼조다. 이렇게 너에게 들려주는 편지는 멈추지만 생각낼 때마다 편지는 계속 작성할 거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너를 만나면 만난 기념으로 줄 거야. 그때가 아주 먼 훗날이라고 해도 다 모아둘게. 오늘은 마지막이라 그런지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글도 횡설수설한다. 편지를 마감하면서 너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덜더더더 말고 한 가지야. 가끔씩이라도 나 떠올려주는 거.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만날 날에 서로 얼굴 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는 것이야. 마지막이지만 예전처럼 인사할래. 한 주도 힘내라고. 하루 한 주를 잘 살다 보면 한 달 1년을 잘 살게 돼서 우리 만나는 날까지 잘 살았을 거야. 너도 나도.
네, 노을 씨 편지와 함께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7년 3월 3일 오늘 전화기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벨의 어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벨의 아버지는 농아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벨은 어려서부터 농아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24살 때 벨은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해 낮에는 농아교사로 일했고 밤에는 실험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5년 벨은 처음으로 전화기를 발명하고 그 이듬해 전화기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벨은 세계 최초의 전화 발명가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어 1876년 벨은 세계 최초로 전화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날 벨은 전화 통화를 시도하려고 수화기를 든 상태에서 실수로 황산 그릇을 잘못 건드려 황산을 쏟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나머지 벨은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조수에게 왓슨 이리로 와주게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라고 외쳤습니다.
Mr. Watson, come here. I want you. The big mouthpiece picked up his call for help.
이것이 세계 최초로 전화선을 타고 흐른 말이었습니다. 벨은 이후 1922년 8월 2일 생을 마감했는데 이날 미국 전역의 전화 시스템은 1분간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31년 3월 3일 오늘 미국 의회가 Star Spangled Banner, 별이 빛나는 깃발을 미국 국가로 공식 제정했습니다.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황혼의 미광 속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했던 널찍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로 시작하는 이 미국 국가의 가사는 1814년 미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스캇 키에 의해 탄생됐습니다. 1814년 미국과 영국 전쟁 당시 영국은 볼티모어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 요새에 미국 국기가 타지 않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본 스카키는 큰 감동을 받아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후에 천상의 아나크레온에게라는 영국 유행가의 노래가 붙여져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이 빛나는 깃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곡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1931년 오늘 미국의 공식 국가로 채택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